만약에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판을 그냥 맨손으로 확 구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꺾이는 부위가 찢어지거나
네.
아니면 뭐 아예 두동강이 나버리겠죠? 상식적으로는 부러지거나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심층 탐구할 주제는요, 이 딱딱한 금속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영구적으로 구부리는 기술에 대한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구부려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세계죠.
그 금속을 자르는 절단 작업이
네.
약간 좀 직관적이고 이분법적이라고 한다면요,
네네.
금속을 구부리는 이 절곡의 세계는 훨씬 더 미묘한 물리적 밀당에 가깝습니다.
물리적 밀당이요?
네, 그러니까 금속의 본질적인 성질을 파악해서 한계치까지 막 밀어붙이는데,
아, 파괴되지는 않을 선에서.
그쵸. 딱그 선에서 멈추고 새로운 형태에 안착시키는 과정인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쇳덩어리를 구슬려서 원하는 형태를 얻어내는 이 기술이 지금 제조업에서 엄청난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시장 데이터를 좀 봤는데, 이 자동 밴딩 장비, 그러니까 금속 절곡기 시장 규모가, 2022년에 약 21억 7천만 달러였대요.
네.
근데 10년 뒤인 2032년에는 무려 33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기계를 만드는 시장 하나에만 수조 원이 오가는 건데, 제조업계가 이 구부리는 기술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동차나 항공우주, 뭐 건설 같은 핵심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요?
네. 효율하고 무결점에 대한 요구가 과거랑은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아.
예전 제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만들려면 금속판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다 잘라서.
네, 그거를 일일이 용접해서 하나로 이어붙여야 했습니다.
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사람 손도 막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용접을 하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열이 발생하잖아요.
아, 열 때문에?
네, 그열 때문에 금속의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찌그러지거나 뭐 모양이 틀어지는군요.
맞아요. 불량률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용접한 부위 자체가 부식에 되게 취약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아하.
근데 금속 절곡기를 사용하면 그렇게 여러 번 자르고 용접해야 할 복잡한 형상을 그냥 단한 번의 연속적인 구부림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성형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이음새가 아예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튼튼하죠.
오.
그리고 제품마다 오차 없는 반복 정밀도도 유지할 수 있고요. 이 압도적인 효율성을 맛본 산업계는 절대 옛날의 용접이나 절단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르고 붙일 걸 통째로 꺾어서 완성한다. 진짜 공장의 생산 라인 전체를 확 바꿔버릴 만한 혁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기계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애초에 저 딱딱한 금속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지 그 분자 단위의 물리학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거대한 프레스가 힘으로 확 짓누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속 내부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밴딩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 내부의 3단계 물리학적 변화를 거치거든요.
3단계요.
첫 번째는 탄성 변형 단계입니다. 기계가 처음 금속에 압력을 가해서 막 휘어지게 만들 때,
네.
아직 금속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 성질을 잃지 않은 상태예요. 이 시점에서 힘을 딱 빼면 금속은 다시 평평한 원래 상태로 튕겨서 돌아갑니다.
아, 아직 한계선을 안 넘은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인 소성 변형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소성 변형이요?
네. 기계가 금속 고유의 항복점, 그러니까 일드 포인트를 초과하는 압도적인 힘을 팍 가하면요,
네네.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가 영구적으로 재배열됩니다. 구부러지는 바깥쪽 표면은 막 팽창하면서 인장력을 받고,
쭉 늘어나고.
네, 안쪽 표면은 수축하면서 압축력을 받죠.
아.
이 항복점이라는 임계치를 아주 확실하게 넘겨야만 금속이 원래 평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딱 꺾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좀 풀어보죠. 항복점을 넘겨서 영구적으로 모양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누르고 있던 그 거대한 힘을 탁 푸는 순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폼 베개나 꽉 쥐었던 고무줄 같은 거 그거 꾹 눌렀다가 떼면 완전히 원래 모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짝 튕겨져 돌아오려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금속도 그런 성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현상이 금속 밴딩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 진짜요?
네. 항복점을 넘겨서 완벽하게 접힌 것 같아 보여도 기계 압력이 딱 제거되는 순간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탄성이 일부 회복되면서 원래 방향으로 미세하게 펴지려고 하거든요.
아,
이걸 스프링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링백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딱 90도 직각으로 된 부품을 원해서 기계로 90도까지만 굽혔다면?
네.
힘을 빼는 순간 뭐 91도나 92도로 벌어져 버린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절곡기들은 이 스프링백 현상을 사전에 다 계산합니다.
미리 계산을 한다고요?
네. 90도를 원한다면 기계는 애초에 92도나 93도까지 목표치를 일부러 넘겨서 구부려버립니다.
오, 더 많이 구부리는군요.
네. 이걸 오버밴딩이라고 하죠. 재질이나 두께, 금속의 인장강도 이런 걸 싹 다 계산해서
네.
힘을 딱 뺐을 때 금속이 살짝 펴지면서 정확히 90도에 안착하도록 수학적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와, 기계가 그냥 힘 무식하게 센 게 아니었네요. 튕겨나갈 반발력까지 계산해서 더 깊게 찔러넣는 고도의 수학적 장비였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밀하게 항복점과 스프링백을 통계하게 된 걸 보면 인류의 금속 가공 역사도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무슨 센서 달린 기계로 오버밴딩을 계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밴딩의 역사라고 하면 불하고 망치 들고 땀 흘리던 청동기 시대 대장장이들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아, 대장장이 시절부터.
네. 수천 년 동안 사람의 감각이랑 완력에만 의존하던 이 기술이 18세기 말 산업혁명 시기에 이르러서요. 아주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오, 18세기 말이요?
네. 존 윌킨슨이라는 발명가가 역회전 압염기를 도입하면서 금속 판재를 일관된 두께로 뽑아내고 굽히는 기계화의 기초를 다졌죠.
아, 존 윌킨슨. 그리고 나서 자료 보니까 1875년쯤에 드디어 현대적인 절곡기의 조상격인 기계식 판금 밴딩 브레이크가 등장했더라고요.
맞아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장비였죠.
네, 작업자가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금속판을 접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접이식 작업대 같은 거.
네, 그리고 그 기계식 구조에 18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유압 실린더가 결합됩니다.
아, 유압이 들어가면서 완전 달라졌겠네요.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부릴 수 없던 엄청 두꺼운 철판들도 다루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수치 제어 기술이 나오고 1980년대랑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네, 오늘날 산업 현장의 표준인 CNC, 즉 컴퓨터 수치 제어 프레스 브레이크가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와, 대장장이의 직관을 이제는 초정밀 센서랑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대체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자, 물리적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장비가 실제로 어떻게 이 정밀한 힘을 가르는지 볼 차례인데요. 기계를 들여다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거대한 장비의 덩치나 수백 톤에 누르는 힘이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엄청난 힘을 통제하고 금속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결국 기계 끝에 달려있어서 금속과 직접 맞닿는 섬세한 금형들입니다. 보니까 크게 5가지 핵심 금형이 각자의 역할을 막 나눠맞고 있던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비 프레임이 아무리 거대해도 압력을 어떤 각도랑 면적으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건 온전히 그 금형, 즉 다리의 몫이거든요.
다리!
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밴드 다리가 있습니다.
밴드 다리요?
굽어지는 곡선의 뼈대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금속 소재가 이 밴드 다리의 둥근 홈을 따라서 막 감기듯이 굽혀지기 때문에 제품의 최종 반경을 결정짓는 제일 핵심 부품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속이 미끄러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클램프 다리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죠.
아, 그 표면이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강 같은 건 조금만 힘을 받아도 확 미끄러질 텐데 그걸 꽉 잡아주는 방지턱 같은 거군요.
네.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일수록 이 클램프 다리의 역할이 진짜 절대적입니다.
중요하겠네요.
밴딩이 시작되는 찰나에 금속이 단 1mm라도 쑥 미끄러지면 전체 밴딩 각도랑 반경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니까요.
아, 불량 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소재가 밴드 다리를 따라 회전하면서 굽혀질 때 그 뒤에서 막 끌리거나 비틀리지 않게 일직선으로 쫙 밀어주며 안내하는 압력 다이가 더해집니다.
오, 뼈대가 드는 밴드 다이, 꽉 잡아주는 클램프 다이, 뒤에서 받쳐주는 압력 다이.
네.
근데 저 반론 하나만 할게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금형이 동시에 막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기계가 힘이 엄청 좋으니까 강력한 프레스로 금속판을 틀에 대고 쾅 눌러서 한 번에 확 접어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이게 바로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오, 그래요?
평평하고 아주 두꺼운 강판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강력한 V자 형태의 펀치로 꾹 눌러서 접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요.
아, 그런 강비도 있군요.
네. 하지만 현대산업에서 정말 수요가 많은 부품 중 하나는 평판이 아니라 속이 텅 빈 튜브나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요?
아, 자동차 배기관이나 항공기 유압 라인 같은 것들이죠. 자, 속이 텅 빈 얇은 파이프 양 끝을 잡고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꺾어버린다고 한번 상상해보시죠.
아, 알겠어요. 우리가 음료수 마시는 얇은 플라스틱 빨대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팍 꺾을 때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겠네요.
정확합니다.
안쪽이 쭈글쭈글하게 막 주름이 잡히면서 찌그러지고 둥근 통로가 납작하게 막혀버리잖아요. 액체나 가스가 지나가야 하는 배기관이 그렇게 찌그러지면 제품으로서 가치가 아예 빵이겠네요.
네, 바로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은 두 개의 특수 구명이 더 투입되는 겁니다.
아하, 나머지 두 개.
먼저 와이퍼 다이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쫙 구부러질 때 곡선의 안쪽 벽은 아주 강력한 압축을 받으면서 주름이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와이퍼 다이가 그 틈새를 꽉 채우고 지지해줘 아예 주름이 잡힐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매끄러운 외관을 유지해주는 일종의 다림질 같은 역할이죠.
오, 와이퍼 다이.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금형인 맨드릴은 아까 말씀하신 그 파이프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현상, 그러니까 통로가 막혀버리는 걸 방지하는 역할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맨드릴은 기계 밖에서 금속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파이프 내부로 쑥 들어가는 지지공구입니다.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와.
네. 구부러지는 찰나에 파이프 안쪽 빈 공간을 꽉 채우고 버텨서 원형의 단면이 타원형으로 납작해지거나 무너져 내리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죠.
세상에.
특히 두께가 아주 얇거나 구부러지는 반경이 극단적으로 좁은 배기관 튜브를 작업할 때는요. 이 내부에 들어가는 맨드릴 없이는 밴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잡아주고 받쳐주고 주름을 쫙 펴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파이프 내부까지 공구가 밀고 들어가서 구조를 버틴다니. 완벽한 곡선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5개의 금형이 진짜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하는 거였네요.
네, 예술이죠.
네, 예술입니다. 이렇게 부품마다 또 소재 모양이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금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수많은 금속 지펑들을 만들기 위해 기계 자체도 여러 종류로 분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평한 철판 접을 때랑 거대한 파이프 휠 때, 그리고 건축용 H빔 구부릴 때의 물리적 과제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는 각기 다른 물리적 도전을 극복하려고 진화한 7가지의 다채로운 절곡기들이 존재합니다.
7가지나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평평한 철판을 다루는 프레스 브레이크예요.
아, 펀치가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서 철판의 선명한 직선 긋고 V자로 딱 접어버리는 마치 그 금속으로 종이 접기 하는 것 같은 그 장비죠.
네, 가장 범용적이고 진짜 공장 어디에나 있는 장비입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종이 접기처럼 직선으로 꺾는 게 아니라 잠수함 외장이나 아주 거대한 석유 저장 탱크처럼 둥글고 거대한 곡면을 막 연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프레스 브레이크로는 택도 없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판재 롤링기입니다.
판재 롤링기요?
보통 3개에서 4개의 거대한 롤러 사이로 평평한 철판을 통과시켜서 완만한 원통형으로 쓱 말아버리는 기계죠.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오네요. 그 완전히 저희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살살 달래가면서 밀어서 둥글 롤케이크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네요.
오, 롤러가 굴러가면서 점진적으로 철판 곡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 롤케이크 비유가 장비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둥글게 롤케이크처럼 말아낸 금속들이 조선소에서 배선체를 만들고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로켓 동체가 되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반면에 건설 현장에 쓰이는 아주 거대한 I빔이나 H빔을 구부려야 할 때는 또 다른 약간 짐승 같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짐승 같은 기계요?
프로파일 및 섹션 밴딩기라는 장비인데요. 이런 구조용 강제들은 애초에 건물을 지탱하려고 구부러지지 않도록 설계된 물건들이거든요.
그렇죠. 건축물 뼈대니까 웬만하면 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힘이랑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 장비의 진짜 기술력은 빔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조적 강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굽혀내는 데 있습니다.
강도를 유지하면서요?
네. 상대적으로 좀 굽히기 쉬운 방향인 약축 밴딩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굽히기 힘들게 설계된 강축 방향으로도 단면이 무너지지 않게 꽉 통제하면서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 장비의 핵심 역량이죠.
와, 평판을 딱 접는 프레스 브레이크, 반죽을 미는 판재 롤링기, 억센 뼈대를 굴복시키는 섹션 밴딩기. 이거 말고도 자료 보니까 얇은 와이어를 현란하게 막 꼬아서 자동차 시트 스프링이나 가구 부품 만들어내는 CNC 와이어 밴딩기나 대량 생산용 폴딩기처럼 정말 다양한 특수 장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다양하죠.
기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만약 제가 공장장이라면요.
네.
이 다채롭고 수억 원씩 하는 기계들 중에서 우리 공장에 맞는 걸 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할지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특히 기계 구동 방식 보니까 유압식하고 CNC 방식으로 크게 나뉘던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그 둘은 단순히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요. 공장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철학의 차이랑 직결됩니다.
철학이요?
네. 유압식 장비는 유체 압력을 이용해서 압도적인 힘을 뿜어냅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두껍고 거친 소재들을 힘으로 확 밀어붙이는데 되게 유리하죠.
오.
그래서 매번 다른 크기의 철판을 다루는 맞춤형 수리 공장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곳에 아주 적합합니다.
반면에 CNC 방식은요?
CNC 방식은 모든 게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제어됩니다.
아, 그러면 셋업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겠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공장장 입장에서 기계 세팅 맞추려고 기계를 멈춰놓는 시간, 즉 다운타임은 전부 다 돈을 까먹는 시간이거든요.
아, 피 같은 시간이죠.
그렇죠. CNC 장비는 도면 데이터만 입력하면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스프링백을 계산하고 금형 위치를 딱 세팅합니다.
알아서요? 와.
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거나 한 치의 오차도 허용 안 되는 뭐 항공 부품 같은 걸 만들 때 시행착오를 없애고 부품당 생산 단가를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수익성의 핵심이 바로 CNC인 거죠.
아, 방식은 그렇게 공장 상황에 맞춰서 정한다고 치고요. 그럼 기계의 스펙, 그러니까 사양을 결정할 때 구매자 입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황금 사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장비 살 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그냥 평균적인 작업 기준이나 카탈로그만 보고 기계를 산다는 겁니다.
아, 평균치로 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기계를 고를 때는 항상 최악의 조건, 그러니까 실제 가공할 제품의 한계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한계치요?
네. 우리 공장에서 다룰 금속 중에 가장 두꺼운 두께, 가장 긴 길이, 그리고 굽히기 가장 까다로운 가장 작은 반경,
아.
그리고 각도 공차, 생산량, 공장 설치 공간. 이렇게 6가지를 무조건 파악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유 스펙을 좀 안 두고 그냥 딱 맞는 기계를 샀다가는 어쩌다 한번 엄청 두껍고 억센 강판 들어와서 굽히다가 기계 프레임이 뒤틀리거나 막 모터가 타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겠네요.
네,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계치에서 매번 아슬아슬하게 작동하는 기계는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거든요.
그렇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딱 선택해야 기계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정밀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장비들이 뿜어내는 수백 톤의 힘이랑 수 미터짜리 거대한 강판들이 휙휙 움직이는 걸 상상하면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도 끔찍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네, 삐끗하는 순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안전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작업자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광학 레이저 가드를 설치하고요. 또 거대한 판재가 접히면서 위로 확 들려 올라갈 때 작업자가 그 스윙 반경에 서 있지 않도록 안전구역을 아주 철저히 설정해야 합니다. 위험한 풋페달 사용도 조심해야 하고요.
네, 필수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친 제조 현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또 있어요?
바로 기계의 정밀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정비입니다.
잠깐만요. 예방정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수칙이 기계의 정밀도,
즉, 제품 품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인가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죠.
오.
절곡기는 기본적으로 0.1도의 오차와 싸우는 초정밀 장비입니다.
네.
작업 끝날 때마다 틈새에 낀 미세한 칩이나 쇳가루를 닦아내는 청소, 유압류 상태 점검, 그리고 금형의 미세한 마모나 균열이 없는지 매 교대점마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아, 매일매일?
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예방 장비들이야말로 저 쇳덩어리 기계가 항상 수학적으로 완벽한 90도를 구편할 수 있게 담보해주는 진정한 안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청소랑 점검을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 기계가 세팅된 값을 이탈해서 계속 불량품을 토해내기 시작하니까요.
아, 탁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 0.1도의 각도를 완성한다. 진짜 제조업의 진리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금속을 구부려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금속 절곡기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항복점을 딱 넘겨서 구조를 재배열하되 다시 튕겨 돌아오려는 반발력까지 계산해내는 그 오버밴딩의 물리학.
정말 놀랍죠.
네. 그리고 얇은 파이프 안팎에서 주름이랑 찌그러짐을 막아내면서 형상을 통제하는 특수 금형들의 아주 치밀한 협력도 봤고요.
네네.
또 롤케이크를 말아내듯이 연속적인 곡선을 만드는 장비부터 건축물 뼈대를 휘게 만드는 장비까지 이 다채로운 장비들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 탐구를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지하철역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난간, 아주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자동차의 루프라인,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그 거대한 동체를 볼 때 예전처럼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 완벽한 곡선들이 어쩌다 나온 우연의 산물이나 단순한 흰자랑이 아니라 수만 번의 항복점 계산과 또 금형들의 치열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아주 정밀한 수학적 예술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네, 일상 속에 숨은 제조업의 디테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좋죠.
전문가님,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지금의 밴딩 기술은 장비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금속의 두께와 인장강도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프링백을 예측하고 구부리잖아요.
네, 데이터 기반이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미래의 우주 탐사 시대나 추격량 비행기를 위해서 인류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하학적 구조나 전혀 예측 불가능한 항복점을 가진 신소재들을 막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를 들면 환경에 따라 스스로 막 성질을 바꾸는 스마트 합금이나 뭐 복합 신소재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과연 미래의 금속 절곡기들은 입력된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걸 넘어서 금속을 딱 굽히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소재의 미지의 반발력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굽히는 방식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AI 대장장이로 진화해야만 하는 걸까요?
와, 그 진짜 엄청난 상상이네요.
네. 수천 년 전 불과 망치로 시작된 이 물리적인 마법이 미지의 신소재와 인공지능을 만나면 대체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지 이 흥미로운 상상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도록 몫으로 남겨두면서요.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